성신의 기다려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 번째 은혜를 주시고 그 아홉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순간 저희들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진심을 드리게 하시며 제가 고백과 진심을 드릴 때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로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주님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저의 가운데 약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저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저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빛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런데 연관해서 로마서 1장 17절도 오늘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로마서 구절과 조금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에베소서 전신갑주 얘기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 뭐죠? 호신경은 우리 몸의 몸통의 앞 전면부를 가려주는 경량갑옷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제는 가죽 같은 걸로 돼 있고 밑에가 이제 허리띠로 고정시켜줘서 여기만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호신경은 전투에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죠. 그렇죠? 호신경이 그러니까 투구는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칼과 방패로. 근데 호신경이 없어도 칼과 방패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호신경이 아니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할 때 호신경이 있고 없고가 곧장 차이가 나진 않아요. 내가 이제 잘 될 때 내가 막 칼 방패로 싸움을 잘 해 나갈 때는 사실 호신경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겨요? 내가 칼이랑 방패로 잘 싸우면서 나가다가 순간 칼 끝을 한번 놓쳐요. 그 칼이 나한테 파고 들어와요. 그때 호신경이 없으면 찔리죠. 몸통이 관통해요. 그러면 거기서 죽거나 거기서 완전 이제 전투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곧 죽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한 번 놓치면. 그런데 호신경이 있으면 내가 살짝 놓쳐서 이 사이로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냥 튕기죠. 호신경이 붙어 있으면 안전판이 하나 더 있는 개념이에요. 방패로 막는데 칼싸움에서 방패로 막는데 방패로 다 막지 못하고 내가 상대의 칼끝을 한번 놓쳤을 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호신경을 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내가 신경 써서 안 막아도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은 상대가 나한테 공격할 수 있는 부위가 목. 그렇죠? 옆구리. 이런 데는 이제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만큼의 면적을 막아야 되는 사람과 이만큼의 면적만 막아도 되는 사람의 전투력은 칼과 방패 운용에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신경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전투력을 굉장히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호신경이 반복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호신경이 갖고 전투에 나가면 평소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좋은 호신경 찬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렇죠? 호신경 없다고 당장 신발은 당장 문제가 되지만 호신경 안 찼다고 당장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결정적일 때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호신경을 차고 있으면 어떤 그 지점에서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신경이 없으면 상대방의 작은 공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호신경이 있으면 상대방의 큰 공격에도 작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장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신경도 있으셔야 돼요. 물론 구매를 굳이 한다면 뭐 순서는 좀 뒤쪽이겠죠. 뒤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와 이걸 안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전투력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건 전투력이 전체로 확 올라간다니까. 그럼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움직여도 되니까. 그렇죠? 호신경 있으셔야 돼요. 그럼 무엇이 나의 호신경입니까? 성경은 의가 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의의 개념을 얘기하고 의와 호신경이 연결되는 얘기를 오늘은 설명을 좀 길게 할 거예요. 뭔가 아, 여기에 대해서 오해나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신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푸는 것도 오늘 설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가지 오해를 꼭 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의가 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가. 여러분 먼저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인 기준에서도 의는 나의 호신경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쉽게 이 그림을 잡아봅시다. 예를 들어 요즘에 학교폭력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죠. 뭐예요? 그 사람의 불의함이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넘어왔는데 지금 뒤늦게 그 불의함이 이 사람을 찔러버리는 거죠. 의롭지를 않으니까 호신경이 없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한 끗을 놓쳤을 때 그 칼이 이 사람을 관통해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사회적으로도 의가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가. 그렇죠? 여러분 정치에서도 많이 보시죠. 정치는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거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견을 반대하면 저 사람의 턴다고 해요. 약점이 없는지. 불의가 없는지. 그래서 하나 걸리면 얜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의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치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시점에선 내가 이제 심각하게 찔리고 피 흘리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면 뭐 꼭 유명인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아직 이제는 흐려져 가고 있지만 유교주의 네 가지 룰을 써.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표적인 네 가지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게 법치주의죠. 현행법을 어겼어요. 안 걸리면 괜찮죠. 안 걸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칼과 방패로 잘 될 때는 호신경 상관없다니까. 근데 걸렸어. 내가 습관적으로 현행법을 어기다가 걸렸어. 그럼 그 타격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이 우리의 의예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자본주의라는 룰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결과를 내야 돼요. 그 사람이 본인이 일하지 않고 결과만 내도 자본주의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쟤는 그냥 물려받은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과를 못 내도 성실하게 하기만 했다. 그것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결과를 내는 게 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룰을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게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그렇죠? 이게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인권과 시민의식이에요. 인권과 시민의식.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미투, 학폭, 뭐 갑질 이게 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것이 굉장히 큰 기준으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날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사실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짓밟는 걸 우리는 공공적으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된 거고. 또 시민의식. 내가 이 사회 한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뭔가 탈세한다든가 뭐 국방의 의미를 저버린다든가. 근데 이 시민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어겼을 때 이 사람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잘못 걸리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룰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을 안 지키고 법치주의를 안 지키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무시하면 그게 우리가 이 사회적 룰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도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칼과 방패가 좋으면. 근데 어느 지점에서 한 번 놓쳤을 때 여러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로우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호심경이에요. 전면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 나 그런 거 상관없어.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은 상관없겠죠. 내일은 상관없겠죠. 모레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한 번 놓칠 때 찔립니다. 그 타격은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룰을 쉽게 무지하지 마세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나의 기준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또 나를 지킵니다. 이건 사회적인 의고,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의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내가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비난하는데 그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줘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야, 너처럼 사는 게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을 내가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큰 자책감에 빠지게 돼요. 자부심을 잃어버려요. 그 반대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의를 잘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호신경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내가 나를 비난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준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타격을 받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지만 개인적 기준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타격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타격이 이 사람을 거의 쓰러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자책, 자기 비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였지 여기어서 뭐 그 기준이 그럼 좋은 기준이야 맞는 기준이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요. 하지만 매번 그 기준을 바꾸는 걸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이 기준을 세워놨다면 내 스스로 이 기준을 지키고 계셔야 돼요. 의로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여러분들 치명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잡히시죠?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읽으면 의가 호신경이 나면 되게 어렵고 그냥 귀찮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의의 호신경이 없어서 쓰러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기회 있었는데 의롭지 못해서 날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그게 유명인들한테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한테도 생겨요. 여러분들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들이 여러분들 그 불의함이라는 약점, 여러분 불의가 얼마나 큰 약점인 줄 아세요?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것을 공격해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 불의함의 약점을 파고들고 여러분들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꼭 쓰셔야 돼요. 일반적인 개념은 잡히시죠.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속설 두 개를 좀 풀고 갑시다. 아니, 오해 두 개를 풀고 갑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설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속설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인데 불의한 사람이 성공해. 그래서 의롭다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면 뭔가 이 사회에서 이 불의한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포기하는 거고 뭔가 내가 귀찮은 거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고 뭐에 얽매이는 거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는 말을 되게 잔소리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롭게 살아는 말을 되게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신 거예요. 일단은 첫째, 의는 호신경이기 때문에 당장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에요. 의는 호신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공해야 의로운 사람이 성공해야 불의한 사람이 성공해야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해가 정답이에요. 성공에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건 유능성이에요. 근데 굳이 이 질문을 다시 해서 이 부자를 똑같게 같은 유능함이라면 불의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성공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성공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불의는 내 적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그래서 불의하면요. 내가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의롭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친절하여 호감을 주는 사람, 정직해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 성실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성공해요. 불의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속설에서 걸어나오셔야 돼요. 아닌데요. 불의한 사람들이 막 성공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요. 다시 얘기할까요? 한국 사회는 법치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사회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두 개가 더 있어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귀족주의 사회이고 아직도 자본에 의한 압도가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사실은 여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냥 귀족주의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스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수저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런 걸 뛰어넘기도 해요. 자본주의 이런 걸 뛰어넘기도 해요. 성실하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성공하고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게 연결되는 거지만 자본에 의한 압도가 있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법치주의를 했을 때 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보다 상위 가치가 돼서 내가 자본주의적 성공을 하면 다른 걸 좀 뭉개고 가도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여섯 가지 기준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앞에 네 가지만 아니라 뒤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엄청 많던가 귀족적 어떤 타고난 위치가 다르던가 하면 그 사람은 앞에 걸 무시하고 성공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불행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예, 그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은 여섯 가지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불행한 사람이 성공하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말을 쓰는 순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불이해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 거라는 착시가 생기거든요. 내 성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근데 잘 보세요. 저 친구는 귀족주의적으로 태어나고 돈이 많아서 저렇게 불이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설프게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인 질서를 어기고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어기고 게으르게 살고 내가 사람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큰 실패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저러잖아요. 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암묵적으로. 그럼 나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가 들어가 있죠. 그거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던데? 예, 그 사람 열심히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귀족주의적이고 자본에 대한 압도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의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에게 죄송한 표현을 거의 쓰레기 같은 단어가 됐어요. 잔소리 단어. 의로워야 돼. 아, 그럼요. 근데 순진한 단어. 아이, 목사님 세상은 의로우면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불의하면 잘 돼요? 저 사람들은 불의해도 잘 되던데요? 아, 저 사람은 귀족이고 저 사람은 자본에 대한 압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불의한다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법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잘 되는 건 유능함의 문제예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의로우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 기준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신다면 이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오해를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데 의로운 건 되게 그냥 귀찮은 거고 번거로운 거고 잔소리 같은 거라고 하는 한 후한무 설교를 못 따라올까 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좀 풀고 갔으면 되는 오해는 지루하시죠. 이게 설교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해를 푸는 여러분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는 건 아니지만 돌뿌리를 치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 개별적 차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의로워서 사람들은 나 인정해 주는데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들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게 구별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의로운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어요. 법치주의적으로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자존감이 낮아. 난 자기 자책이 심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을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더 받으려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들의 자책감이나 낮은 자존감 해결되지 않아요. 스스로의 기준 앞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가야 이 부분이 해결돼요. 그렇죠? 포인트는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나의 기준 앞에서 되게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어. 이것도 되게 멋있는 거죠. 내가 세운 기준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사회적 기준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는 성공적인데 왜 나한테 자부심이 없지?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 개인적인 기준에 충실해서 내가 내 기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나 국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 성적 왜 안 나오냐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눠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해서 사회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눠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내가 회사에선 되게 좋은 성공적인 직장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정말 나쁜 아빠일 수 있잖아. 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뭉뚱거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좋은 아빠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안 좋은 남편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나눠지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남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일 수 있다고요. 그건 나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요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섹터에 대한 얘기.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국어 성적 잘 봤으니까 영어 성적도 달라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교회 왔더니 날 죄인이라고 그래. 무슨 소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존중합니다. 근데 섹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회에서 나와서 성공해서 내가 그렇게 사회에서 나와서 성공했는데 왜 내 자식들이 날 존경하지 않아?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은 존경하지 않아요. 아빠가 집에 와서 자기 승질대로 하고 뭐 날 챙겨준 덕도 없고 그런데 뭘 그렇게 존경하겠어요. 부러워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걸 섞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찾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의를 갖고 와서 내가 사회적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위축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에게 진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해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오해는 좀 풀리고 오늘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요. 의를 지키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를 지키는 게 뭔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을 배려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의를 지켰어요. 내가 진짜 큰 손해보고 이만큼 의를 지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걸어나오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걸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관점 때문에 조금 의롭지만 나머진 불의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많이 꼬여버려요. 두 번째 나눠서 생각하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의로우니까 내가 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의롭고 집에서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섹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됐으면 오늘 얘기해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사회적인 의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고 개인적인 의가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거겠죠. 사회적인 의를 지키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삶이 지켜지고 개인적인 의를 지키면 여러분들의 내면이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면 모든 영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문뜬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에서 문뜬그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신앙 레벨이 높아지면 내 영혼의 의가 존재의 의가 되고 내 사회적 삶의 의가 되잖아. 근데 그건 일정 수준 이상 간 사람들 얘기고 그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분리된다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지 초보가 이걸 섞어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의 개념을 침투해버리기 때문에 처음엔 분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의는 사회적 영역에 대한 것이고 개인적인 의는 개인적 내면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의는 내 영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시작합시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으면 내 영혼이 결정적인 공격 앞에서도 좀 더 지켜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지 못하면 지키지고 있지 못하면 그럼 내 영혼이 결정적인 공격 앞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더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섹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의 일부분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요. 구원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집중력이 날아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왜? 여러분들은 머리 가운데 의는 자꾸 뭘로 잡혀 있어요? 법치주의의 의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의도 항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의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냈고 얼마나 결정적인 판단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스토리의 의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너 진짜 이런 말 하면 차별하는 언어야. 이 말 하면 안 돼. 이 행동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를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거고 진짜 민주주의의 의는 내가 인간을 존중하는 진심을 갖고 그렇죠?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스토리가 민주주의의 의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내 진심이 여기에 있는데 영향받은 현상적인 내 모습을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환경에 영향받고 육체에 영향받고 과거의 경험에 영향받고 욕심에 영향받고 이렇게 세속적인 가르침에 영향받아서 내가 내 바깥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먼지 쌓인 것 같은 걸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나이고 이러한 진정한 내 모습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어떤 무엇을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가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어야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회복되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강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게 의로운 건 뭐예요? 몸에게 의로운 건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움직여서 건강하게 만드는 이 스토리가 몸에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이런 걸 지키는 게 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을 내가 잘 가꿔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게 몸에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막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 많은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면서 엄청난 성과와 실적을 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막 아무거나 먹고 건강관리 안 하고 스트레스 해소 안 하고 그래서 막 엄청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몸의 기준에선 불이한 거죠. 아무리 사회적인 의로워도 몸으로 몸의 기준에서 그렇게 불이하게 살면 안 되죠. 나중에 진짜 큰일 나죠. 그렇죠? 그 관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회적으로는 의로워도 내가 진짜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과도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세속적 사고방식에 완전 물들었고 내가 좀 하나님 기준에선 좋지 않은 방법과 패턴을 갖고 왔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을 가꾸는 건 방치해서 내 몸 영혼의 상태는 되게 안 좋아졌어. 내가 신앙이 좋을 때보단 더 안 좋아졌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 지키고 있으면 혹은 이거에 예스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하고 사인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있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도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나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사람의 영혼을 오늘도 바꾸어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호신경이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정죄의 공격이 들어올 때. 너 이런 애잖아. 너 사회적으로 이런 애잖아. 너 도덕적으로 이런 애잖아. 너 신앙적으로도 너 이런 애야. 정죄의 공격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의의 호신경이 있으면 그래 현재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거 나도 알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아니야. 이게 나야. 난 이런 내 모습을 회복시켜 갈 거야. 이 복음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정죄해서 나를 되게 한심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러니까는 그 공격의 결론은 뭔 줄 알아요? 너는 한심한 놈이니까 한심하게 살으라는 게 결론이거든? 괜찮아요. 되게 옳아 보이는 말로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그 결론이 뭔지.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귀 기울여봐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 내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결론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고쳐서 잘해보자는 얘기야. 너는 한심하니까 한심하게 살라는 얘기야. 넌 한심한 놈이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란 얘기야. 그렇죠? 거기에 그런 음흉한 결론을 숨기고 있는 공격들이 들어온다고요. 너 이게 문제가 있어? 는 조언이죠. 그건 깨달음이고. 근데 그 결론이 넌 한심하니까 한심하게 살아. 라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뭘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의의 호신경으로 막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현상적으로 내가 문제가 많지. 그거 나도 알고 있지. 그래, 네 지적을 통해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하지만 이게 진짜 나는 아니야. 이게 나야. 회복해 갈 거야. 더 회복하고 싶어. 오늘의 그게 도전돼서 나도 회복해야겠다. 이게 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죄의 공격만 들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더 많이 들어오는 공격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요, 어릴 때죠, 어릴 때. 지금도 젊으니까. 사회적으로 자리 잘 못 잡았을 때. 사회적으로 자리 잘 못 잡았을 때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경고는 정죄의 공격이죠. 너는 이거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공격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자리 좀 잡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들어오는 경고는 교만의 공격이에요. 넌 잘났어. 넌 이 어려운 와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 넌 이런 사회에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도 장만했고, 아파트 값도 오르고, 너 연금 문제도 다 해결됐고, 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사회적으로는 인정.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고, 여러분 현장에서 고민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셨으니까 전 여러분들의 사회적 의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칼에 맞은 거야. 그렇게 교만의 칼이 나한테 들어올 때도 아 맞아. 내가 성공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하지만 그게 내 정체성은 아니야. 난 여전히 영혼의 내 정체성이야. 내 고민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지 내가 내 사회적인 부분을 해결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의의 호신경을 하고 있을 때 뭐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평범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평범함의 공격. 평범함의 공격.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 나가서 교만할 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못나서 막 자책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와? 아, 그냥 난 이 정도구나.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쁘지도 않네.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아, 살아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구나. 그냥 난 웬만한 사람이네. 난 평범한 사람이네. 그냥 이러고 사는 거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 상태. 자기의 지금의 평범한 삶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요. 급격하게 모든 신앙적 이슈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 사명, 죄, 십자가, 은혜 관심 없어요. 왜? 그냥 사는 건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 평범함의 공격이 들어올 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의가 있으면 아니야. 사는 게 왜 별 게 없어? 사는 게 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오늘도 영혼을 회복하고 있는 게 특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있는 게 의미 있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오늘도 어렵지만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 믿음의 의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게 막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호신경이 있으면. 근데 호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되게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그냥 푹 찔려. 어느 날 푹, 아, 목사님 난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또. 아니, 당신이 왜, 아니,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건 알겠는데. 그거랑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좋은 신앙인이세요. 너무 좋은 신앙인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정을 잘 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다고. 사회적으로야 지금 문제가 있고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회적 패배감 때문에 영적 패배감으로 갖고 오고 신앙을 놔버리고 신앙생활 차분하게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한 3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기쁘게 성실하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10인 줄 알아. 어깨 힘 빡 줘. 교회에서도. 안 들어. 태도가 싹 달라졌어. 돈 없을 때랑 돈 있을 때랑 설교되는 태도가 달라. 깜짝이야. 돈이랑 영혼이랑 무슨 상관이 도대체. 어떤 분들은 그냥 아 그냥 다 평범하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 왜? 내 삶은 작지만 의미 있는 완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면 되는 거지 복음이 필요 없거든. 의의 호신경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회적 자아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칼에 그냥 찔러버려요. 그러면 진짜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본인이 몰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쫙 하나님의 군대를 일렬로 세우셨어. 나름대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세우셨어.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줬어. 그래서 이 군대가 뛰는 거예요. 이 군대가 뛰는 거야. 와 하고 뛰어. 내가 와 하고 뛰는데 어떤 친구들은 방패를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서 저기서 화살 날아가니까 나. 어떤 친구는 와 뛰는데 신발을 안 신고 왔어. 어떤 친구는 와 하고 뛰는데 투구가 없어. 어떤 친구는 와 하고 뛰는데 허리띠가 없어서 뛰지를 못하네 아예. 어떤 친구는 와 잘 뛰어갔는데 이제는 백병전은 빵 붙어서 서로 칼싸움하기 시작했는데 호신경 안 차고 와서 그래서 몇 번 휘두르더니 그대로 맞아 그대로 찍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애초에 다 나눠줬는데 야 투구도 쓰고 가고 2000년 전에 얘기했잖아. 투구도 쓰고 가고 신발도 신고 가고 허리띠도 하고 가고 호신경도 하고 가고 방패 들고 가고 칼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나가는 거야. 너들 이제부터 영적 전투야. 너를 함께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 됐지. 이렇게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네 영혼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무장을 안 하고 가요. 자꾸 안 하고 가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의외 호신경 있으십니까? 호신경 있다면 야 너 잘나 너 사회적으로 성공했잖아. 너 지금 잘났으니까 넌 잘난 놈이야. 팅 그거랑 뭐 그렇게 큰 상관이라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자부심 있지만 그게 내 영혼에 대한 건 아니잖아. 네가 사회적으로 어쩌니까 팅 그냥 평범하니까 튕 튕길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의 일을 해나가고 있을 때, 내 안에 의의 호신경이 있을 때, 이것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제 얘기예요. 진짜 웃긴 거 알아요? 개척해서 성도가 10명일 땐 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끔 던져요. 근데 성도가 어느 정도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구성된 다음에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거랑 그럼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10명이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100명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실 거잖아. 하나님은 내 태도를 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걸 보실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기가 막히게도 베이스하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환경이 안 좋을 땐 나라는 사람이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난 잘하고 있는데 뭔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이 이래요. 자꾸 내 사회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처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처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자부심 넘치는 거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고 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혼자 자기만족이에요, 자부심은.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는요, 이게 제일 커요, 사회적인 의보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 이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의를 대처할 새가 있어요. 나는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니까? 의롭죠, 내 자신 앞에서. 여전히 그 자부심이 저를 지키고 도와요. 근데요,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보고 있느냐,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부심이 넘치던 시절에 영적으로 죄인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정말 저도 신앙이 좋아서 이걸 뭉뚱그려도 압도되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눠보지 않으면 나는 내 자부심이 높아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괜찮으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 내 이 부분을 덮어야 정상인데 내가 죄송한데 목사인데도 그 수준이 안 돼서 저는 섹터로 나눠서 이걸 키워서 이걸 이 정도 키운 다음 이렇게 뭐 바가지로 퍼듯이 이렇게 날라야지 되지 이거 잠시 뚝을 텄다가 이쪽 게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전 감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비슷하거나 별로일 거라고 확신하고 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보다 신앙 높으신 성도님들 계시죠? 믿음의 선배님들 계세요. 그렇죠? 권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니죠. 이걸로 이게 압도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내 신앙적인 의가 개인적인 의고 사회적인 의인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닐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눠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의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기준이? 여러분들 의롭다고 느끼는 이유와 여러분 불의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사회적인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혹시 그건 아니에요? 그럼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어요. 신앙으로는 그런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에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게 일로 넘어오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로 여러분들 보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의로우십니까? 정말 내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찬양을 들으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진짜 이게 양식이란 걸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되게 잘 나가서 사람들이 날 칭찬해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못 나가서 사람들이 날 비난해도 내가 여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평범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다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자부심의 의나 사회적인 의는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진짜. 진짜 그래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자부심 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탄 여러분 어떻게 갖고 노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머물러 있을 땐, 야, 너 그거보다만, 너 사회적으로 되게 잘났잖아. 너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좀 인정도 받고, 너 이렇게 성공도 하고, 돈도 벌었고, 와, 그렇잖아. 해서 내 자존감 일로 쏙 옮겨놔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나보다 잘 나가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보다 잘 나가네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 쫓아다니. 개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마음이 지쳐서, 아, 뭔가 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럼 그때 뭐 보여주는 줄 알아요? 나보다 못 나갔네, 보여줘요. 내가 쟤보단 낫잖아? 이러고 앉아있게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요. 브랜뉴 아무것도,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세요. 항상 쓰던 방법.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에 붙잡고 있는데, 아, 사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회적인 의를 가지고, 너 사회적으로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 이거 못했잖아.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못났잖아. 여러분들 막 가요. 그게 마치 겸손과 회개인 것 같은 모양으로 막 정죄해요. 근데 끝이 어디야? 그러니까 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넌 그것밖에 못해요. 던져버려 밑으로.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그런 말을 왜 듣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오래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막 끌고 내려가서 저 바닥으로 던지는 소리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막 끌고 온 다음에 더 위에 거 보여주고 앞에 거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들을 막 엿다 집어넣는 거에도 가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돌아오셔서 내 정체성 제일 중요한 분 어디에 두셔야 돼요? 영혼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어요. 저는 십자가를 붙들수록 매일마다 그 모습이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져요. 날마다 더해요. 그 은혜로 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더 큰 은혜의 성장을 기대해요. 그렇게 되었더니 어느 시점에서 내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자부심도 생겨요. 그렇게 되었더니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이 사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세상 인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놓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의 개인의 의가 되고 내 사회적 삶의 의가 되는 이 걸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말씀하십시다. 최근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싱어게인이라고 무명 가수들이 나오는 경연 프로그램인데 거의 1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프로그램 볼 때 되게 좋아했고 끝나고 그분들이 어디 나와도 저는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1, 2위 하신 분들 둘 다 제가 되게 보면서 되게 존경심이 들었던 건, 아, 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특별히 2위 하신 분들. 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인으로서의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구나. 다른 사람 어떻게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들 그랬던 것 같은데. 함부로 평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루저, 패배자로 인정할 수, 생각할 수 있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음악인으로서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유명해지고 있죠. 요즘에 그분들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같은 걸 가끔 들으면 되게 제가 좋은 게 이분들이 이 성공으로부터 자기 음악적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 성공에 자기가 취해버릴까 봐.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음악에서부터 멀어질까 봐.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은 저보다 두 분 다 나이가 어린 것 같긴 한데 음악인으로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 어려움이 내 음악적 꿈을 꺾을까 봐 이 성공이 내 이 음악적 정체성을 변질시킬까 봐 이거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지켜야 되는 자기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이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에서 내 영혼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신앙적 영혼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이 내 영혼을 훼손할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이걸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 좋음이 이 신앙적 영혼을 변질시킬까봐 고민하셔야 돼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꾸준한 그 등락의 삶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지켜내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꾸준한 등락의 삶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죠.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가서 도로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게.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진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뭐 떨어뜨렸어. 다시 네가 왔던 길 쭉 봐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건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지켜가실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삶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유연성이 진짜 없거든요. 아마 제가 나름 목사고 어디 가서 그래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냥 안 가봤는데 아마 제가 필라테스 가면 정말 웃음거릴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헬스 다닐 때 요가 클래스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웃음거리였어요. 모든 아주머니가 저를 구경하면서 제발 저게 안 된다. 저는 뭐 목사인 게 무슨 상관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쵸? 저는 거기 왔더니 막 너무 부러워. 몸이 막 문어처럼 움직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분이시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거들먹거리시면 안 돼요. 집에선 집에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되려고, 좋은 어머니 되려고 하셔야 돼요. 나 밖에 나가서 수고했으니까 집에 왔으니까 대접해달라 이러시면 안 돼요. 집은 또 집에 논리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신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고 계신 거 알고. 전 진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 여러분 존경해요. 진짜 존경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매일 새벽 깨어서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 전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존경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데 혹시 이쪽이 좀 너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지만 필라테스 갔더니 몸구도 내인 것처럼 내가 영혼의 연영에서 왔더니 하나님 내가 영혼을 오래 내버려 놨네요 그냥, 그렇지는 않은지,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귀교려 보셨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가 지금 내 영혼을 돌보고 있는지,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런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사회적 흐름도 있고 내 안에 건강도 중요하고 내 앞에 가족도 중요한데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게 너무 중요하고 대단해져서 이거 그냥 다 나한테 별로 의미 없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소중합니다. 은혜가 소중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에게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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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제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같은 고백으로 출발했는데, 아버지, 지금도 같은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느 날 제가 혹시 그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제가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의 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제가 믿음의 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제가 믿음의 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믿음의 의 아래 제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제가 은혜의 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금의 상황의 어려움이 이들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시고, 지대의 상황의 좋음이 이들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상황의 평범함이 이들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주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절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제가 내 주님께서 허락하니 그 은혜가 저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말제대로 회복된 역사이라 하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저희가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로 회복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 좋은 느낌을 선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요즘 환경이 우리 마음을 참 잠들게 해요. 정말 잠들게 합니다. 평범하게 괜찮은 세상이라면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요즘에 평범하긴 한데 너무 분주해서 영적인 여유를 잃어버리셨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들로 들렸다면 회개하고 제가 사과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분주하고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일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바쁘긴 한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쁨 속에 피곤함이 있으면 지금 좀 도와달라고. 요즘에 너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힘듦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낼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가운데 이걸 좀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좋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드셨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누리고 잘 쓰고 이것도 좋지만 은혜에도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고백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그냥 어려운 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고 기도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제외하시고 오늘 설교도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설교랑 상관없이 해야 될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이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제가 드려야 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드려야 되는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여, 저를 도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문제가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내일 하실 바라오니 주여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일 은혜를 주시러 허락하오니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실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환경 가운데 이들의 현상 가운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을 건전하게 이것을 지나가기에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그 상황이라도 전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도우셨듯이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풀려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당하길 기대합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날을 여신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 영혼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나 제가 그 상황이었을 때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있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경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나아갈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 되신 것을 나의 품는 날개 그늘 되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상황이 내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내 좋은 상황이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내 나쁜 상황이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내 평범한 상황이 내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내 상황이 내 정체성이 되어서 상황에 따라 내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 상황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주님 음악하시는 분들이 음악적 영혼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걸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의 영혼을 지키려고 이 어려움이 혹시 내 신앙을 훼손하진 않는지 이 조음이 내 신앙을 훼손하진 않는지 내 영혼을 지키려고 내가 목사로서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나쁨과 내 조음이 나를 잠들지 않도록 잠들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 영혼을 내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음도 있고 세상의 힘듦도 있으나 은혜의 조음만은 여전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조음이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영혼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동거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밤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금의 시간 신청이 지난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작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37분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37분은 이 사금의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황에서 자주 영혼이 잠드는데 저도 그런데 사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우고 먹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금을 한두 번 도전해 보셨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셨다면 몰라요. 나중에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사금이란 방법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잘 맞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그냥 저희 교회 다양한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아직 부족하니까 또 여러분들 찾으셔서 또 교회 요청하시면 또 다른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 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신앙생활이 좀 되던고 영원시켜지던데 목사님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면 또 그것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독반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게 인원 조금만 더 모이면 또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다른 흐름들도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얘기도 부원해서 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작은 계기이지만, 설교 나눔을 매주 하는 것이 좋겠다. 매주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좀 매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건의도 들어오셔서, 또 그런 분들 몇 분을 저희가 모아서, 이분들은 특별히 그냥 좀 더 책임감 갖고, 매주 서로 말씀 나누면, 굉장히 카톡상에서의 순모임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많던 적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를 전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서로 그에 필요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설교 나눔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그런 분들끼리 진짜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아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또 책임감을 갖고 해보자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 모임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셨을 때 나는 사실 매주 설교 나누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또 두 번째 광고로 저희 새가족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새가족부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 새가족이 많이 오진 않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셨었고 아,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또 1년이 이렇게 코로나로 함께 지나갈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나 마음 쓰시는 것이나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새육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새육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수연 그리고 김유한 형제 자매님께서 이 새가족부를 담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윤수연 자매님이 새가족부 팀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또 밴드에 소개하고 또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좀 온라인상으로라지만 이제 오프라인 되면 그때 인사하지 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끝나니까 온라인상으로 좀 더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흐름들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밴드 잘 봐주셔서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새로 오셨구나 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건 댓글도 달아주시고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 서로 밴드 내에서도 이렇게 저희 공동체 전체적으로 교제 지금 주로 공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교제한 일들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 이 말이 붙었어. 개인적으로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고 행복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